다윗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예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왕족을 만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그 미술 수업에서 다운타운에 있는 아트 갤러리로 견학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13시였는지 14명의 그 학생들이 이제 견학을 가면서 길을 건너려고 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들이 나타나서 교통을 통제하고 그 길들을 다 막고 저희들도 그곳에서 멈춰 서 있었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그리고 또 표지판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멈춰 섰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길 건너 저 멀리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아주 멋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거였습니다. 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죠. 그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군주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때 13살, 14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주목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었는데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기에 저는 손을 흔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족들이 하는 스타일의 그런 웨이브 아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손을 흔들면서 여왕님이 저희를 보고 그런 저희를 보고 답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들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긴 왕조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조지 5세 왕이었고 고증조 할머니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통치, 그녀의 그 위치는 이전 세대들의 유산에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오늘날의 그 찰스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참되고 더 나은 왕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몰락,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등장, 세 번째는 참되고 더 나은 왕입니다. 반복하면 사울 왕의 몰락, 다윗 왕의 등장, 참되고 더 나은 왕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이 아니고요.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또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복을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두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좀더 자세하고 자세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단순히 어떤 집이나 어떤 땅,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약속 속에는 지도자, 통치자, 그리고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받게 될까요? 이제 저의 첫 번째 요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그 점차 주변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민족들은 모두 사람이 세운 그런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간절히 갖게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왕을 잊은 채 사람 왕, 그들의 원하는 그런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기 또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사사들 또 예를 들면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이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왕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교통 신호등을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윌링던과 모스크롭이 만나는 그 교차로에 가면은 신호등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서 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그 교통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호등의 그 표시로가 아니라 경찰관이 손으로 직접 방향을 정하고 안내해 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는 누가 더큰 권위가 있을까요? 정답은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찰관보다도 단순한 이 신호등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그곳에 직접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호등을 따르려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더 따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사무엘을 너무나도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 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받아들이는 일로 사울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구별이 되고 또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별된 민족이기에 다른 사람을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의 통치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의 지파 출신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야곱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참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울 왕의 통치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만 만약 이 자녀가 아직 여전히 어리다면 그 유산은 집행자 또는 신탁 관리인이 잠시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상속자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임시적으로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시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도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통치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순한 명령을 줍니다.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그런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은 오로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렇게 그 왕과 제사장의 다른 역할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통치는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사울의 왕위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성령이 사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왕으로서 통치할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순종할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동일하게 성령으로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시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이 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렇게 방금 읽은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순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희생보다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울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다시 보시면은 22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이제 백성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즉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즉위식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그 순간과 사람들의 그 주목을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겸손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이 왕위는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르렀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후회는 슬픔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는 것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장입니다. 15장.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겸손했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르게 되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도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도 불순종을 한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레이 목사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해로운 영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해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악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어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고통스러운, 비참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14절의 말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고 사울에게 그 악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동안 성령은 계속 사울에게 명령을 주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그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원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성품도 망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을 건데요. 자,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성품도 망가진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은 나쁘게 변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저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어느 순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 부모님 원해서가 아니라 불순종이 결국 파괴를 초래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사울에게서 그의 영을 거두시고 사울이 원하던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그냥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절에 이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심이 점점 심해지고요. 그 질투를 통해서 해로운 영이 이 사울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그 마음속에 살인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로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자, 이 일에 대해서 영국의 앨런 레드퍼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대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자기 탐닉에 빠지면 인격은 파괴되고 자기 절제를 하면 인격은 세워진다. 기본적으로 사울이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선택들이 결국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사울은 왕위를 잘 마무리하고 다윗에게 잘 넘겨서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등장인데요. 16장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다윗의 나이는 고작 10살에서 15살 사이였고요.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로부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곧장 다시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간 일입니다. 기름을 받았음에도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곧장 다시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바로 그 당장 구하지 않고 약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일부러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윗의 성정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과 처음 연결된 계기에는 사울의 신하들이 왕이 고통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금, 하프죠. 이 악기를 연주할 사람을 찾게 되면서입니다. 자, 여기 한 신하가 딱 맞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다윗의 6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에는 그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저는 이 6가지를 마지막부터 첫 번째까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 없는 것이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직업입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점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 신하들이 무엇을 주목했는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15절로 다시 가보시면 신하들은 사울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해로운 영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렸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라이프 그룹은 이것을 하는 데에 좋은 스타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다고 소개되는데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카리스마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에 정말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지혜롭게 사용을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의미를 담습니다. 이런 평가는 10대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10대 소년이었고요. 저는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양들과 이야기하며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은 양들과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말을 더 아끼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는 전쟁에 능한 자로 불리는데 사실 아직 전쟁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몇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 있고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또한 용맹한 자입니다. 다윗은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를 죽였다는 그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적을 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곰과 사자를 죽였다는 고백을 이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수금을 능숙하게 연주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고요. 그가 양을 돌보면서 혼자서 자주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저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갖지 못했는데 오늘의 이 말씀에 제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 왕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회복되며 해로운 영이 떠나게 되는 걸까입니다. 수금은 예배 도구로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 예배하는 곡을 작곡하고 수금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인물로 알려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그 음악은 사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왕은 아주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지도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로 평가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의 중대한 신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다다음 주쯤 저희가 다룰 예정인데요. 아무튼 다윗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그는 자신이 시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수금과 노래와 말과 삶으로 예배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자신이 그저 시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는데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면 진실된 더 나은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했던 진정한 진실된 이 왕은 참되고 더 나은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시고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이자 희생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왕이 사후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언급된 모든 이름들과 비교해서 진정으로 더 나은 왕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의 회개 부족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사무엘하 12장 13편과 시편 23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왕 모두 죄를 지었고 그들 각각은 진실된 더 나은 참되고 더 나은 이 왕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더 나은 왕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른 왕은 회개를 했고 그래서 참되고 더 나은 이 왕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와 계속해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자, 시편 51편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질 않길,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팀 체스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하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왕을 알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전함과 기쁨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을 마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군주들은 그녀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있고 그녀의 얼굴은 화폐에 인쇄되어 있으며 또한 그녀의 이름과 모습은 수많은 장소와 사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군주와도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 침례교 목사였던 제임스 앨런 프란시스 박사는 한 사람의 외로운 생애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오늘은 제가 이 시를 읽음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한 사람의 외로운 생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떠돌며 복음을 전한 설교자였습니다.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고 공직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가진 적도 없었고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에 가본 적도 없었으며 태어난 곳에서 200마일 이상 벗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 기대되는 일들을 그는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자격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33살이었을 때 세상의 여론이 그를 거슬러 돌아섰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도망쳤고 그는 원수들에게 넘어졌으며 조롱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고 죽어가는 동안 처형자들은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옷을 모두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한 친구의 자비로 빌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터를 누빈 모든 군대, 바다를 항해한 모든 해군, 모여 앉은 모든 국회, 통치한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이 땅 위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은 그 단 한 사람의 삶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외로운 한 생애. 자, 우리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해 들었고 다윗 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겸손한 왕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시겠습니까? 함께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외로운 그 한 생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구원을 주님 또 그리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정말 저의 그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 저희의 그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팀이 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할 동안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시거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할 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